제가 며칠 전에 맨하탄에서 반 고호 전시회에 갔다 왔어요. 거기에 일반 전시회와는 조금 다르게 이제 멀티미디어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었는데, 그 자막에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이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그릴지를 결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뭘 그릴지.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을 그리지 않을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모든 걸다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작가가 원하는 것을 그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돈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을 취할 것인지, 어떤 것을 행해야 될 것인지, 또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우리는 매일매일 결정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 왔다는 것 자체도 벌써 여기 오기 위해서 다른 걸 아마 포기한 게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죠? 집에서 편하게 있을 수도 있는데도 이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 에브리데이 라이프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자기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언처럼 기록한 말씀이 바로 디모데후서의 말씀인데,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로 보면 내 아들아,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아들아, 영적인 자녀로서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소중한 아들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이 다된 것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유산을 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죠? 예, 가장 소중한 것. 그럼 그 소중한 게 뭔가? 우리가 좋은 유산을 남길 수도 있고 안 좋은 유산을 남길 수도 있어요. 좋은 유산은 뭐겠어요? 우리가 정말 사람들을 축복해 주는 유산을 남길 수도 있고 좋은 삶의 모범을 남길 수도 있어요. 예.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삶의 모범과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가 있는데, 나쁜 유산도 있어요. 자녀가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많은 돈을 남겨준다든가, 아니면 정말 나쁜 기억이라든지 잘못된 행동의 모습을 남겨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유산을 받고 평생을 그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뭔가를 남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든 삶의 흔적들이 결국 우리의 유산으로 우리의 주어진 다음 세대에게 넘어간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저녁 8시에 우리 자신, 우리 모두의 자신의 장례식이 여기에서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이제 일생을 지나간 생을 돌아볼 거 아닙니까? 돌아보면, 야, 내가 정말 좀뭐 유럽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이 남미도 가고 하면서 더 즐기지 왜 못했을까? 왜 맛있는 집에 맛집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그걸 잘 못한 게 그게 너무 아쉽네. 내가 왜 돈을 좀 적게 벌어가지고 힘들게 살았을까? 내가 조금 더 우리 애들을 갖다 닥달을 시켜가지고 좀 좋은 대학을 보내게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걸 후회하겠어요? 그 자리에서? 아니면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것,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것, 내가 소중한 것에 내 인생을 보내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의 소중한 유산, 가장 소중한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뭘 남길 것인가, 그것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두 아들이 있는데, 우리 아들한테 뭘, 뭐 지금까지 이제 아들이 다 컸기 때문에 이제 뭐 특별하게 같이 살지도 않고 하니까, 그런데 뭘 남길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 하나님 말씀을 좀 남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을 딱 쓰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이 너무 많은 그 필사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제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또 한국말도 잘 못하고 하니까 이제 작년부터 해서 뭘 했냐면 영어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밑줄을 긋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밑줄 끈 부분만 내가 글자로 써서 이제 주겠다고 이제 작정을 하고, 그래서 올해 들어와가지고는 이제 창세기부터 제가 밑줄 친걸쭉 쓰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시편 119편을 지금 쓰다가 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딱 계시록까지 제가 밑줄 친 것을 해서 전해주려고 해요. 뭐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 말씀인데, 그것을 보면서 제 아들이나 아니면 또 손주나 손자들이 나중에 아,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이거 이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았구나 그 생각을 해라고 이제 해서 저도 이제 그런 유산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여간 우리에게는 어떤 유산이 됐든지 간에 남길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 좋은 유산을 남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유산을 남기는 것이 우리가 목표하는 바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아 해놓고 그 다음에는 강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의 가운데서 강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빌빌 살려면요 주님의 은혜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 돼요. 물을 떠난 고기처럼 내 마음대로 살면 빌빌거리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강한 삶을 살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그 안에 있어야지 강한 거예요.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고 모든 상황에 함께 하시는 그런 전능자의 날개 아래 이렇게 우리가 있으면 우리는 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강하려고 그러면 정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늘 설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이 강함이라는 것은 정직함과 정결함에서 나온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관계든지 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뭐 부부관계 아니면 자녀관계 어떤 관계라 하더라도 관계가 강하려면 정말 흔들림 없이 강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려면 정직하고 정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되지 않으면 자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약한 관계는 뭡니까? 서로가 가면을 쓰고 거짓말하고 비밀이 많고 그러면 그 관계는 절대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뭐 사랑하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아서 이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약한 관계 예, 그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강철 같은 강함 이 성경에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강철 같은 강함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지키심으로 인해서 심지가 견고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강함 예, 그것을 여기에서 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절에 이제 말씀하여 오늘의 사실은 주제이기도 한데 부탁하라 그랬습니다. 부탁하라.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실은 디모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하고 겪었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사랑하니까 자기가 잘했던 것도 나눠주고 실패했던 것도 나눠주고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나눠줬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 영원히 남을 것, 가치가 있는 것 그런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어떤 것은 잡동사니도 많아요. 사실 우리 삶에 보면.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담장을 넘는 크리스찬 그 책을 제가 쭉 한 두세 번 읽어보면서 거기에서도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제자 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탁하라 했거든요. 주님께서 우리한테. 부탁하라는 건 우리가 받은 것을 너만 갖고 있지 말고 나눠주라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사실은 영적으로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쭉 연결돼서 오늘까지 오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럼 또 우리를 통해서도 그런 믿음의 계보가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이렇게 그 사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거죠.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이것은 뭐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은사가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이런 일을 해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보면 우리 자녀들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모범을 보이고 기도해주고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우리가 조금 범위를 넓혀가면 1대1이 또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대1 하면서 또 그 형제와 자매의 어떤 신앙이 잘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가 눈물의 기도와 함께 또 사랑으로 관심으로 모범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아낌없이 나누고 모범을 보이고 격려하고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사실은 사람들마다 우리에게 스토리들이 다 있잖아요.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아마 우리 여기 앉아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을 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아마 밤을 새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내 어려울 때 이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그걸 잘 극복했다, 하여간 그런 모든 스토리들을, 그 은혜들, 받은 은혜들을 우리는 내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의 자녀와 또 우리의 가깝게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이제 기억하면서, 아,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저도 뭐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이제 인생을 좀 살 만큼 살았는데 어느 정도는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저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다 기억을 하는데 저는 기억을 금방금방 기억을 다 잊어먹거든요. 그래서 다 그걸 기록을 해놔요. 기록을 해놓은 게 이제 굉장히 몇십 년 전부터 계속 이제 은혜 받았다든지 책을 보면 이제 기록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그게 또 그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정리를 해서, 아, 이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은혜를 좀 나눠드려야 되는데 서로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파일로, 컴퓨터 파일로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주제별로 이렇게 나눠서 하다가 보니까 이제 첫 번째 파일이 완성이 됐어요. 얼마 전에. 예,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지만, 예, 그래서 원하는 분들한테는 누구에게든지 이제 그것을 나누려고 이제 이렇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제 책을 몇 권, 영어로 된 책을 이제 한국말로 번역한 책이 몇 권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번역을 하게 됐냐면은 제가 책을 읽는데 막 너무 감동이 오는 거예요. 너무 깨달음이 있고 막 너무, 그래서 혼자만 내가 이것을 갖고 있기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번역을 몇 권 하게 됐어요. 제가 영어도 잘 못하고 한국말도 잘 못한다는 걸 내가 너무 절감하면서도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것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작 2년 전 됐나? 어떤 이제 또 한국 출판사에서 이제 부탁을 해서 제가 또 한 권의 책을 이렇게 번역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제가 영어도 잘 그렇고 한국말도 그렇고 또 시간도 그렇고 이거 굉장히 시간을 많이 써야 되는 거라서 빡 얘가 처음 부탁을 받을 때는 노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원고를 또 읽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원고를 읽어보는데 제가 너무 또 거기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번역을 하게 돼서, 그게 이제 9월 달에 최근에 나온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제목은 이제 랜디 알콘의 기빙이란 책인데, 근데 이제 영어로 제가 번역한 제 주제는 뭐냐면 신나는 인생의 비결 나눔. 예, 그거예요. 신나는 인생을 살고 싶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은퇴를 했건 뭐 열심히 일을 하건 뭐 이제 주부로 살건 간에 우리는 신나게 살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신나게 사냐? 그래서 사람들 여러 가지를 해 보죠. 뭐 놀러도 가고 뭐 운동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해 보는데 그게 다 몇 번 하다가 보면 그 한계에 딱딱 부닥치는 것을 너무 우리가 절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뭐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눌 때, 다른 사람께 섬길 때 그 신나는 삶이 된다는 거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왔을 때 어떻게 보면 그게 잃어버린다고 생각해요. 내가 누구를 뭐 도와줬다 하면은 나한테는 마이너스, 그 사람한테는 플러스가 되겠지만 그걸로 끝인 줄 알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눠주는 내가 벌써 주님이 주신 기쁨을 맛보게 되고, 말로 할 수 없는 내가 나를 위해서 쓴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기쁨을 누리게 되고, 또 받은 사람도 받은 사람대로 또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되고, 또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를 주신다, 이걸 생각을 해보면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나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들은 나눔의 삶을 살아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인생을 다 마치고 났을 때 남아있다고 하면, 다른 건 다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다 불을 통과해야 되는데 불에 다 타고 없어진다 그랬어요. 근데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 중에서 그것은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또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다 끝까지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그곳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어디에다가 포커싱을 해야 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부탁하면서 이런 것을 다 부탁해라, 예, 부탁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좀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기는 한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실 훈련을 받고, 예, 세상과 육신과 사탄과 이렇게 싸우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을 거슬러서 가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고난스러운 삶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기쁨도 있지만 또 힘들 수도 있는 거죠. 사실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병사를 이야기하면서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말은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야기했나? 그게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있다는데 하나는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창조되었고 한 장소를 위해서 우리가 창조됐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우리가 창조되었고 또 한 곳 천국 우리가 영원히 갈 곳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이 바로 병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사령관인지를 알고 항상 우리는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지난번에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탄경의 1장 1절 이야기 들으셨죠? 내 삶의 주인은 내다.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은 일반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 우리의 사령관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무슨 결정을 할 때마다 아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그걸 기억을 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올바른 병사의 삶을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큐티하고 나누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할 때마다 아, 내 주인이 누구신가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주인이 뭘 원하시는가 나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 뭘 하길 원하시는지 그런 것을 항상 물으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병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 운동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법대로 경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경기를 할 때 얼마 전에 올림픽에 있었는데 아무리 그 사람이 세계 신기록을 세웠든 1등으로 들어왔든 규칙을 어기면 그 사람은 탈락이에요. 그건 아무 기록이 남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 때 똑같은 룰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경기를 해야지 주님께서 인정을 하시지 하나님의 법과 어긋나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하나님이 그거 열심히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 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의 룰이 뭐고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고 뭘 안 좋아하시는지를 우리가 늘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농부의 이야기를 합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농부는 열매를 가장 먼저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수고한 것에는 주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 수요 여성예배에서 그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사실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기록하고 계세요.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도와줬던 것, 우리가 다른 사람, 힘든 사람 옆에서 있어줬던 것들, 우리의 모든 관심사들, 우리가 행동했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 주님께서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 기억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상급을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것을 기대하고 이 땅에 살 동안에 주님이 주실 그 상급을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으라고 주님께서 동기부여를 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나는 인생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 단순하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죠. 분명히 주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받으라 그랬는데 병사처럼 운동선수처럼 농부처럼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이 세상은 쉽지 않지만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쁘게 감사하게 정말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는 충분한 이 소중한 시간들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7절에 보면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생각해보라 그랬습니다. 오늘날은 정보의 홍수 시대예요. 너무 뭐가 많습니다. 사실은 뭐 어디든 틀기만 하면 뭐든지 나오죠. 뭐 저도 아들한테 뭐 이게 어떻게 되냐 물어보면 아빠 왜 그걸 물어봐 구글에 다 있는데 이제 이래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구글 물어보면 뭐 없는 게 없이 다 나오죠. 사실은 저는 사실은 집에서도 보면 이제 설거지하고 청소는 제가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잘하는데 요리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사랑받지 못할 건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야, 요리가 너무 어려운 것 같다 그러면 아, 그거 너무 쉽대. 어떻게? 아, 구글에 가서 유튜브 보면 다 나온다는 거야. 그 순서대로만 따라하면 뭐 너무 요리하기 쉽다는 거야. 요즘은 뭐 너무 쉽게 그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생각을 안 해요. 따라만 하지. 이게 도대체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정말 특별히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잘 생각을 잘 못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 그 영혼까지 지속되는 것이 뭔지, 어떤 것은 별로 가치가 그렇게 내가 이렇게 신경 써서는 안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도 좋은 습관을 키워줄지 아니면 반짝 성과를 내고 반짝 성과를 내려고 하는지, 신앙을 우선시할지 아니면 성공을 우선시할지, 예, 고기를 잡아줄지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칠지, 이런 것을 우리는 매 순간순간 생각하며 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용한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 생각해요. 우리가 큐티할 때 어떨 때는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숙지하듯이 큐티할 때가 많아요. 뭐 읽고 관찰 해석 적용해가지고 딱 해서 아주 딱 이렇게 아주 포맷이 딱 맞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물론 그게 또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게 기본이긴 한데, 근데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시간에 뭘 원하시는지, 이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어떤 이 결정을 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가치 있는 결정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주님 앞에서 조용히 묵상하는 마음으로 귀를 열고서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지, 이 시간이 저는 참 소중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정말 너무나 이렇게 비주얼 시대잖아요. 그 비주얼은 별로 생각을 안 하게 만든다 그러잖아요. 책을 보면 우리는 좀 생각을 해요. 예, 근데 동영상을 보면 별로 생각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도 굉장히 저는 그게 위험하다 생각이 드는 거죠. 사고하는 그걸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의 이 환경이, 예,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 일정하게 시간을 내서 매일의 시간을 내고 아니면 주말마다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시간을 내서 정말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지, 내가 미싱하고 있는 것은 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생각해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 7절에 보면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상황에 지혜로운 결정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신앙생활만 잘하게 하는 게 아니라 뭐 부부생활, 자녀교육, 뭐 직장에서 아니면 관계 속에서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총명을 주시겠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적용하면 모든 일에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너무 사랑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아까 시편 119편을 쓰다가 왔는데 거기에 보면 계속해서 얼마나 말씀이 소중한지, 얼마나 말씀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그걸 갖다 구구절절, 119편이 좀 길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예, 총명하게 모든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이야기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의 제목은 세상에서 소중한 두 번째는 뭔가,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에 우리가 아까 나왔던, 예, 2절에서 나왔던 말씀처럼 받은 은혜를 자녀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잘 나눠주는 거예요. 예, 우리의 나눔과 섬김과 사랑과 모범을 통해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잘 그렇게 제자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를 보고 되게 좋아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 아들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왜 그러냐고 보면 자기 자녀가 또 자녀를 낳아서 이렇게 대가 이어지는 걸 보면서 기쁨이 큰 거잖아요. 자기 아들 키운 것도 기쁘지만 한 대가 더 넘어가서, 그래서 계속 대를 이어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은 우리가 어마어마한 기쁨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아닌가. 자, 이 제목을 보면서 그럼 첫 번째는 뭔가 궁금하셨나요? 예, 다 첫 번째만 이야기하지 두 번째는 이야기를 안 하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로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예. 근데 이것을 우리는 보면 너무나 기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예수 믿을 때 우리가 뭐 30년 전이라면 30년 전에는 이것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좁은 문은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랬습니다.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랬어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노아 홍수 때 몇 명이 구원 받았습니까? 그때 아마 수천만이 살았을지 모르는데 그 중에서 8명만 구원을 받았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는 거기도 성이 굉장히 컸지만 그 중에 세 사람만 구원을 받았어요. 출애굽 했을 때 약 200만 명 정도가 이제 출애굽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 두 명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은혜로 받는 거라서 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쉬운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굉장히 비싼 거예요. 주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를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돌아올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됐든 상관없이 항상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정말 주님의 구원에 내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사는가, 정말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가, 이것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점검하고, 그러니까 저는 아침마다 큐티할 때마다 이걸 꼭 점검을 해요. 그 말씀 갈라디아 2장 20절을 내가 묵상하면서 암송하면서 꼭 기억을 하거든요. 우리가 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이 나의 구세주며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그걸 확인하는, 예. 그래서 그 확인이 뭐냐, 진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면 그게 따른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없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또 우리 부모님이나 또 다른 옆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나 친척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는지,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관심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고, 두 번째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주님께 주신 은혜와 사랑과 스토리를 우리의 가까이 있는 자녀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에 가면 이제 GPA라는 게 있죠. 예, Grade Point Averaging 해서 평점, 예,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그 평점을 2.0, 3.0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걸 지금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G는 Goal. 우리의 목표가 뭐냐, 우리의 방향이 뭐냐, 이것이 분명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에 우리 인생을 거래하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우리 인생을 다 낭비를 해버리면 나중에 얼마나 후회스럽겠냐, 이거죠. 두 번째, P는 뭡니까? 플랜을 잘 세워야 돼요. 우리가 그 골이 있으면 그 골을 위해서 잘 준비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아, 그거 없으면은 다른 바쁜 일들이 막 들어와서 그 일을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A는 뭐야? 액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았으면 우리는 그 따라 행하는 거야.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설교와 책과 뭐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지, 실제로 우리의 삶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을 수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매일매일 우리가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앞으로 남은 생은 소중한 것에 우리 인생을 그 투자를 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내게 큰 것을 맡기겠다, 주님의 그런 칭찬을 우리가 다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뭐 신문에 나고 이게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인생의 최종 결산을 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칭찬하시는 그런 삶이 성공한 삶이에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사모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그거는 뭐 그때 가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의 삶이 다 그거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가장 소중한 일에 우리가 이 위에 남은 생을 투자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또 주님의 사랑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도 잘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남은 생에 지침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관심사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일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우리 아파하는 것,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매일매일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마다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주님의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시며 또 우리가 견고하게 서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일에 우리의 남은 생을 정말 지혜롭게 잘 투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는 정말 마른 막대기 같이 보잘것없지만 주님께서 천하보다도 귀한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며 주님의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